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구약의 예레미야서 23장 23절에서 32절 말씀까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3절에서 3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가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어렸을 적에 SF라고 하죠. 공상과학 영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어떤 영화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몇 장면들이 좀 인상 깊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주인공이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면대 앞 그 거울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빨간색으로 메시지가 나옵니다. 당신의 어금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잇몸에도 염증이 생겨서 곧 큰 통증이 찾아올 예상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담당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료 시간은 약 1시간이고 치료 비용은 보험으로 충당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가 덑니다. 알고 보니 칫솔에 그 상태를 자동으로 체크하는 그러한 기기가 설치가 되어서 자동으로 그 치아 상태를 검사하여서 담당 의사한테 그 메시지를 벌써 발송한 것이죠. 그래서 예약까지 맞춰지고 치료를 받으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TV는 얼굴 표정을 인식해서 그 기분에 맞추어서 맞는 채널을 틀어줍니다. 또 러닝머신에서 운동을 마치면 관절 상태를 체크해서 담당 의사한테 어디가 어떤지 그 상태를 전송하는 것이죠. 병기에서 이를 보면 장기의 모든 상태를 체크해서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알려줍니다. 또 체중계 위에 올라서면 어제보다 몸무게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주고 그래서 오늘 몇 칼로리를 먹고 또 몇 칼로리를 소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식탁으로 가면 벌써 내 장기의 모든 기능을 검사해서 오늘 필요한 영양제가 무엇인지를 벌써 진공관으로 이렇게 배송이 되어서 그것을 먹을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먹지 않으면 집 밖으로 외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는 채소가 신선도가 상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세탁기는 입었던 옷의 천 재질이 지금 피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분석 결과를 알려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영화의 장면을 보면서 야, 정말 이게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정말 꿈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아직 이렇게 동일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뭐 나타나거나 실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하고 실현 가능한 것들이 우리 주위에 나타나는 그러한 결과들을 참으로 많이 목도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의 삶을 참으로 많이 다가와 있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저는 아마존에서 아주 재미난 상품을 보았습니다. 이제 곧 아마 출시를 한다라는 것 같은데요. 가정용 보안 드론이라는 제품이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집안에 이 제품을 사서 설치해 놓으면 혹시 외부인이 침입을 하거나 집안에 이상한 어떤 움직임이 감지되면 드론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떠올라서 집안을 이렇게 샅샅이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상한 사람을 발견하면 그 집 주인이나 보안업체에 영상이나 그 화면을 전송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임무를 잘 마치면 다시 자기가 출발했던 장소로 와서 딱 이렇게 내려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참으로 재밌는 그러한 제품인 것 같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공상, 영화에서 나오는 그러한 모든 것들, 사실 과학계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많은 돈들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물에 컴퓨터가 내장되고 네트워크로 그것이 연결이 되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실행되고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물이 지능화되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유비쿼터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비쿼터스라는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지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네트워크에 접속되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지금 모든 인류는 유비쿼터스 그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창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쓰고 전력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유비쿼터스라는 단어는 라틴어예요. 그 의미가 언제 어디에나 있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단어는 신학적인 용어로 사용되었어요. 그 신학적인 용어의 뜻은 이것입니다. 널리 있는, 또한 넓게 퍼져 있는,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편재성을 설명하고 이야기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였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지에 충만하심 같이 우리 삶에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이러한 과학 기술로 사람들을 접속시키고 하나로 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의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오늘도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질문이 이렇게 됩니다.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나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질문에 반론할 수 없는 명확한 질문과 또한 하나님의 선포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각종 기계들이나 전자제품도 우리 어떤 몸의 상태를 체크해 주죠. 잇몸의 상태라든지 치아 상태까지 체크해 줍니다. 언제 어디서 계시는 편재하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있는 마음들, 감추어져 있는 것들,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고 모든 것에 임재하시고 편재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곁, 우리의 길, 우리의 행하는 일, 우리의 가장 은밀한 것까지도, 그 곳까지도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정 장소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나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외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나 자신에게 유익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많은 환경을 원망하고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는 그런 삶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나의 마음과 나의 귀에 달콤하게 들려오지는 그러한 말씀들을 선택하고 그것만을 취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고 나의 어떠한 모든 주관적인 어떤 체험들을 객관화시켜서 그렇게 간증하고 잘못 전달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한 그러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모습이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원할 때만 하나님을 꺼내서 사용하려는 그러한 욕망과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새롭게 창조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경고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 인간의 악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고하시고 경고하셨다라는 것이죠. 십계명의 두 번째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을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어다 하는 그러한 계명과 혼동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엉뚱한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옳은 신을 엉뚱하게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혹인지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것이 너무나 큰 유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산에 올라가서 그 계명을 받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이 계명을 범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악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잖아요. 거기서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물렀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이 생각할 때 지금쯤 내려와야 하는데 지금쯤 하산하여서 백성들이 어떠한 말씀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지체되는 거예요. 눈앞에는 모세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참으로 많이 보입니다. 물이 없어서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요. 음식이 없는 것이 보입니다. 또한 자신들을 공격할 많은 적군들의 그 위험을 감지하였다라는 거예요. 위험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만지고 볼 수 있고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보호장치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그 모습을 보여주기를 그 백성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고 말았어요. 성경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통해서 새로운 신을 예배하거나 섬긴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을 잘못된 방법으로 악한 모습으로 섬기고 예배하였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그들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요즘 지하실에 누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각종 폐물을 녹여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또한 틀에 맞추어서 거기에 만들어 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을 조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욕망과 욕심대로 하나님을 개조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점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주 우리와 상충되고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우리의 모든 생각에 수긍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에 따른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과 그러한 사상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거기를 따라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를 보면 세상의 이러한 풍조를 반영하는 모습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참으로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담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것을 가장 먼저 캐치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조작하고 만들고 잘라내어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숨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자신의 마음대로 만든 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나가서 자기가 솎아내고 재단하고 만들어낸 하나님의 말씀의 토막들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선포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이 추구하는 모든 욕망들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환경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꾸게 된다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모두가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자신 앞에 재물을 가지고 나오면 그것보다 많은 10배, 20배의 재화를 얻게 된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변화되어야 할 것에선 침묵하고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그 예언자들의 그 모습에 진노하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가까운 데에만 있는 하나님이냐?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나는 성전에만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존재이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느 곳에나 편재하시고 어느 곳에나 충만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피해서 우리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막 내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피해서 적당한 곳에 숨어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과연 편지하신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피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시편 139편 그 저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주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령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거짓 예언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손을 잡고 편지하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사소하고 일상적이라고 우리의 본성에 말하는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속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 작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위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이고 죄악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준엄한 질책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이죠. 보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러니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과 대화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을 봅니다. 자신이 믿음을 갖게 된 이유는 자신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인생을 경험하면서 너무나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 마음의 평안함과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걱정이 많아서 내가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고백을 살펴보면 그 평화는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잘못된, 거짓된 평화일 수 있다는 것이죠. 달콤한 속임수로 자신을 속이는 거짓된 평화를 진짜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는 자신의 입맛대로 만들어낸 세속적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와는 거리가 먼 자신의 생각대로 조각낸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거짓된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 아느냐? 아니다. 오히려 너희를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자신 앞에 서 있었던 제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따르고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알고 계셨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팍스 로마나처럼 정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굳건하고 강한 나라가 되어서 메시아와 함께 모든 세계를 점령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위치에 서는 것을 그들이 원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는 상관없이 자신들이 생각된 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사실 그들에게 예수님의 계획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소망하고 상상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감추어진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분명 예수님께서는 원하신다면 그러한 일들을 이루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그리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제자들 마음 가운데 감추어져 있던 욕망들,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믿음들을 드러내셔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있는 그 거룩하지 않고 악하고 죄악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 되시고 역사하실 수 없기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때로 아프기도 하죠.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괴로운 진통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것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픔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악한 것들과 분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면 거짓된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재단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속가내었던 욕심과 욕망과 전투와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불을 던지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불을 던져주셔서 그 모든 악한 것과 싸워서 이기는 자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거룩한 분열의 왕, 분쟁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쟁을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일어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깝게 생각해서 용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어요. 그들의 부정과 악함을 지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라고 넘어가게끔 하는 그러한 욕심과 그러한 생각이 우리를 가득 채울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그 모든 것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 우리 내면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있는 것이지만 내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선포인 것이죠. 내 안에 존재하는 악한 생각들, 진리를 떠난 마음들, 그러한 계획들, 하나님을 나의 입맛에 맞추었던 그런 신성모독하는 그러한 모든 행동들, 나의 원대로 내가 좋은 것들만 뽑아내어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그냥 세상의 말로 바꾸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 모든 것들과 분쟁하여서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시키지 말고 거기에 패배하거나 안주하거나 주저앉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참된 진리, 참되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스스로를 기만하면서 적당히 하나님 편에 속한 것처럼 살아가면서 절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중립을 참으로 참 좋아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는 고상한 가운데 있는 중립을 추구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편한 자리로 계속해서 밀어가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 고상한 중립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것이죠.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선택해야 합니다. 발을 양쪽에 걸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세상을 향해서 참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준엄한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지고 있어요. 예레미야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졌고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은 그 경고는 주어지고 있어요. 우리들은 정말 똑똑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참으로 똑똑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어떤 주식이 오를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이 나오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직종이 인기가 있고 좋아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것과 맞춰서 준비시키는 그러한 세상적인 지식을 우리는 참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상식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 또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에는 무관심하고 또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고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던지신 그 불은 더욱더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세상이 더 시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악한 영들이 더 기세를 부립니다. 거짓을 외치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사리사욕을 챙기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억압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삶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혼란은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자라고 있다라는 증거이고 증표인 것이죠.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거짓들을 무너뜨리고 넘어야만 참된 진리 앞에 우리는 우뚝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편재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어요. 이 거룩한 전쟁에, 거룩한 싸움에, 이 거룩한 불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다시 한번 활활 불타오기를 오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진리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거짓들이 무섭게 둘러싼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그 길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전지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앞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힘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발을 양쪽에 걸치며 더 이상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에 속거나 나의 욕망에 입사해서 내 입맛에 맞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이러한 결단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그 도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때로 두렵기도 하고 때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을 붙들어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가장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